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응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응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있는 응답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인뿌리 체질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과 그 결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근본 언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게 말씀으로서 주신 약속이거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으시거나 또 빠뜨리시거나 그거에 대해서 소홀하게 응답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1.1획도 틀림없이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에 우리가 생을 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언약을 믿고 누리고 성취를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언약이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야 될 텐데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믿어지십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끝내셨다를 넘어서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문제 또한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에 이 복음으로 볼 수 있다면, 제가 사실 우리 뭐 초등부 렘넌트들까지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끔씩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중에 뭐 이렇게 되게 누가 봐도 사소한 것으로 기도하는 경우를 봐요. 그럼 저도 모르게 속으로 겉으로는 아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했구나 하는데 굳이 그렇게 그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니? 라는 것도 이렇게 제가 저도 모르게,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회개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각인, 그리스도로 고백될 수 있다면 그 렘넌트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예. 그리스도로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는 사소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에서도요, 그리스도로 보시고 그리스도로 각인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라고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할 게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힘입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받는 영양분은 어디서 올까요? 복음이 아닌 것에서 오겠죠. 그래서 실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강단 말씀에 생을 건 기도, 이따가도 우리가 나누겠지만 정말 이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현장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도 알겠고 그곳에 내가 선교사로 가 있는 것도 알겠는데 그곳에서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기도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영적 과학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그 언약이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가 맞다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거든요.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이루시거든요. 그게 우리가 받을 영양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초과학이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때문에 초의학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지속하여서 차분하게 그러나 영적으로 힘있게 받는 것을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세상의 방법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감히 설계할 수 없고 디자인할 수 없는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문화 서밋이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도전하는 모든 과정, 열매를 맺는 모든 시간들 세상을 뒤집고도 남을 만한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전도라는 것을 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훈련되어지고 또 도전되어지고 하루하루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 응답도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근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응답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한 겁니다. 영적으로 각인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뿌리를 내리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는 것.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굳이 왜 전도를 안 적냐? 전도를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온전한 예배와 기도는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지는 응답으로 누리시라고 전도를 적지 않았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각인뿌리 체질이 동시에 뒤바뀌는 겁니다. 뭐 그리스도로 각인하고 한참 동안 훈련 받았더니 내 뿌리가 조금씩 바뀌어지고 결국엔 내가 체질이 돼서 좀 증인이 될 수가 있겠다. 아니요. 온전한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다. 존재를 다해서 내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를 완전히 뒤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 예배의 연속으로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오늘 대전시에서 문자 오기로 3단계로 낮췄어요. 이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200명 이상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게 하고서 한 조금 있다가 47명 확진됐습니다. 또 왔더라고요. 야, 이거 알 수가 없구나. 예.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여정을 우리가 꿋꿋하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요. 그것 때문에 흔들림 없이 우리가 이 절대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를 살아요. 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상처와 후회로 굉장히 많은 우리의 삶이요. 제약을 받습니다. 또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좀 이렇게 해볼 수 있어. 시간을 이렇게 내가 조정을 하면은 내일쯤에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지금이고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인뿌리 체질이 뒤바뀌는 그 응답을 오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그 상상이 안 되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두고 온전히 기도하거나 전도자의 삶을 못 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마지막 정탐꾼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거기에서 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땅이 어떤 지형인지 이런 걸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보낸 겁니까? 거기를 정복할 수 있냐 없냐는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거니까. 어떻게 정복할지를 지금 세밀하게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그 사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사실로 그 현장이 어떻게 정복될지를 꿈꾸면서 미리 응답을 받고 오라고 정탐꾼 보낸 거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돌아와서 그 10명 정탐꾼이 불신앙 안 했으면 그들이 마지막 정탐꾼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 바로 모세는 준비했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자기의 보기에 합당한 고백을 했죠. 가나안 족속,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네피림 자손들인 저 아낙 자손들 우리보다 키가 너무 크다. 우린 저들을 상대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영적으로 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무리 대단해도 내가 보기에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굉장히 슬픈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사단을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사단의 문화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를 위해서 우리를 현장의 전도자로 부르시고 절대응답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뭘 보냐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계속 그 고민으로 그 여정이 멈추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받아야 할 응답을 40년, 10년 계속 미루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지금 내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를 사는 상처에 갇혀 있거나 미래에 대한 허황된 꿈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속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말들로 하나님이 주실 당연한 응답들을 받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랑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진영에서 이제 그 정탐꾼들이 믿음의 고백만 하면 바로 쳐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두 명 여호수아 갈렙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결국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우리 다 때려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상 숭배하고 사단이 우리 인생 주인 됐던 그때로 제발 돌아가자. 그게 제일 안전하지 않겠냐. 굉장한 불신앙에 완전 사로잡힌 거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 10명을 그 자리에서 처형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고 승리로 살아야 했던 40일을 불신한 가운데 계속 자기 판단으로 자기 중심으로 봤던 그 40일을 연수로 40년으로 계산해서 뺑뺑이 돌리시죠.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이미 40년 전에 받았어야 할 응답이요 미루어진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지금 오늘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마지막 정탐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됐을 때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바로 여리고 성에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정탐꾼 또한 뭐 때문에 보냈습니까? 여리고를 어떻게 함락시킬지를, 어떻게 정복할지를. 어쩌면 정복의 그 선봉에 세우신 거예요. 싸우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를 먼저 보고 오라고 엄청난 믿음의 응답의 자리요, 혜택이 주어진 거죠, 그들에게는요.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 땅에 직접 들어갑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너에게 지시하실 땅, 너에게 보이실 땅, 주실 땅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여리고 땅은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미 주어진 땅이에요. 그걸 보기 위해서 전도자들이요, 정탐꾼들이 현장에 직접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일궈놨던 가나안 땅의 모습이 아니라 이 여리고라는 엄청난 우상과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떠난 바벨탑이 쌓아져 있는 그런 현장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신자 가득한 회사, 불신자 가득한 학교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언약 성취 확인하라고. 내가 거기서 여기 전도자로 내가 여기 복음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건데 내가 그곳에서 언약을 붙잡은 자로 서 있냐 아니냐 그거 확인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한테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학교에서는 다락방을 할 수 없다는 게 기정사실이 됐어요. 영적으로 병든 친구를 내가 말씀으로 단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답을 주는 그 엄청난 축복, 다락방의 축복을요, 렘넌트들이 다 놓치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런 렘넌트 한 명만 나와도 하나님이 그 렘넌트에게 모든 지혜와 힘을 하나님이 더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많은 렘넌트들이 놓치고 있어요. 다락방은 뭔가 집에서 하고 다른 여건이 되는 그런 장소에서 하고. 저는 사실 중고등부 렘넌트 사역하면서 많은 응답들을 어디서 받았냐면은 새벽 혹은 오후 시간에 빈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을 학교 운동장에서 만나고 또 차 안에서 아침에 그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에 만나고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 봤거든요. 어느 정도로 움직이셨냐면 하나님이 담임 선생님과도 소통할 수 있도록 문을 여셨어요. 제가 막 찾아간 게 아니라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우리 누구누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멈춰있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딱 선 긋고 있어요. 나는 안 돼. 절대 불가능해. 어떤 현장이에요. 이분이 직급이 높아지셨어요. 높아지셔가지고 뭔가 해봐야지 해서 사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실제로 초대하셨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중에 한 명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찾아본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해서. 그 보니까 다락방이 나온 거죠. 그분한테 찾아갔어요. 직급 높은 우리 성도님한테. 이거 다락방 2단 당신 고발하겠습니다. 빨리 그만두십시오. 그분 지금까지 다락방 안 하십니다. 회사에서. 아예 그분의 꿈에서 지워졌어요. 내 회사에서는 절대 할 수 없어. 그 말 왜, 그건 그 말은 뭡니까? 직급으로 하는 다락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사원 한 명 한 명을 그분이 기도하고 돕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내가 직급이 높아졌고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다락방 가능하지 않겠냐.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한 이야기지만 그걸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건 다른 응답을 예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현장을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현장을 보는 거예요. 아니요, 언약으로 봐야죠. 정탐꾼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언약을 강인시키셨다. 이제 너희가 정복할 세계 복음화, 가나안 복음화를, 가나안 정복을 보고 와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에는 분명히 제자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그 현장에 꼭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어요. 기생이고 그가 하는 일로 보면 굉장히 비천하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제자냐면 소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부터 그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을 했고 이 모든 스토리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전해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더라. 근데 이 라합에게는 그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메시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늘에서나 아래로는 땅에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합이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구원을 받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미 현장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키가 크고 여전히 그들은 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엄청난 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담이 녹았더라.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얘기해 준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간담은 이미 다 녹았고 모든 위정자들은 다 도망가 있다. 이미 모든 시스템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무너져 있다.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 전도자들을요, 순간이지만 그 사람들과의 친분도 없고 뭐 성격이 맞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그들의 식주인을 자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들을 숨기고 보호자가 되고요. 결국에는 여리고를 함락시키는데 동역자로 함께 움직입니다. 이 제자거든요. 말씀 하나 때문에 모든 삶이 움직여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현장에서 그 현장을 정복하고도 남을 이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여호사에서 2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정탐은 제대로 안 하고요. 들어가자마자 그 여리고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그 왕이 지시를 내립니다. 그 정탐꾼 무조건 잡아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원래 플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좀 가가지고 군사가 어떤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대로 본 게 뭐냐?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결국엔 숨어있고 도망다니다가 다시 복귀합니다. 이스라엘로 복귀했지만 그때 한 고백이 오늘 24장의 고백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라합 한 사람을 만나서 주신 하나님의 믿음과 그 확인이요, 이들에겐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지금 가시죠.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야 우리가 저거 정복할 만하다, 이거 이 사역은 좀 할 만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 성취 이루셨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확인된 거 없고 뭔가 좀 내 기준에 좀 합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보여주신 능력들이 있다. 그럼 우리는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들은 눈으로 많은 것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확인했고 그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가나안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매일 매순간 우리 현장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여리고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하나님이 할례받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확인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 성을 돌았을 뿐인데 다 무너지잖아요.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고 영원한 응답을 확인시키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세계복음화, 가나안 복음화를 허락하셨다면 라합이라는 제자 한 사람에게는 개인이 복음화되고 가족들,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 아니라 그 가문이요 예수님의 그 족보 안에 들어가는 기생 라합이 연약함과 상관없어요. 나의 비천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그 대열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마지막 정탐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좀 실수하고 해도 우리 후대들이 더 견고하게 서겠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에서 마지막 정탐꾼으로 그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에서 여리고의 실제를 보기를 원하세요. 실체를 보기를 원하세요. 영적 상태인 거죠. 그들이 걷고 있는 모든 여정이 틀린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요, 속은 인생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함정은요, 사단의 그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곳에서 확신에 찬, 아무리 자기 신념을 돌본다 해도요, 벗어날 수가 없어.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함정에. 창세기 3장 5절.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게 이 하와의 생각을 딱 사로잡은 거죠. 그래, 이 열매는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확신이 들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여리고는 그랬습니다. 굉장한 영웅들과 대단한 인물들이 이곳에서 배출이 되고 엄청난 군락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지만 속은 인생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 섬기는 갇힌 인생이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죠. 그들의 마음 생각. 하나님의 은혜로 라합이란 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었거든요. 아무리 저주받은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둘 만큼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마음과 생각이 완악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 있죠. 감히 이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세상과 나중심과 결국에는 사단이 준 그 배경 안에서 자기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사단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죠. 마이클 잭슨이 엄청난 작품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자유롭게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엄청난 그림, 엄청난 곡을 남긴 것 같지만 사단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들이 마음껏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그게 자유라고 여기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게 굉장한 도전이고 멋진 것이라고 여기지만 결국 사단의 틀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리고가 보이십니까? 현장에 보이십니까? 아니 열매 같은 것도 틀 하나만 딱 두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 틀의 모양대로만 자랄 수가 있어요. 사단이 하물며 사단이 만든 틀이라면 그거 올바로 자랄 수 있을까요? 그 영혼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육신적으로 아둥바둥 열심히 사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지. 그들은 메인 인생입니다. 사단의 올무에 완전히 메어가지고 우선순위를 다 뺏긴 거죠. 그래서 사단이 그걸 좌표 찍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경제가 중요해. 그러면 거기에 막 온 생을 들이고 뭐가 중요해? 직업이 중요해? 전문성이 중요해? 이런 것들을 육신적으로 하나하나 딱 찍어주면요. 거기를 향해서 육신적으로 쫙 도전합니다. 엄청난 전문성과 힘을 가지고 도전해요. 근데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올무예요. 자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 있고 정신과 마음이 병드는 죽음이 있고 결국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탈레반에서 그나마 미국 군인들이 있던 시간들이 지나고 군인들이 나가니까 군인들이 철수를 하자마자 사람들이 완전히 예전의 삶을 다 버렸어. 옷도요, 청바지 같은 거 다 태워야 됩니다. 청바지 입었다가는 그 자리에서 이 마오멧의 이름으로 알라신의 이름으로 처결당해. 뭐 유화 정책을 펴겠다 다 거짓말이죠. 사단이 가장 잘 쓰는 게 거짓 아닙니까? 폭탄 테러까지 막 일어나고 더 중요한 건 바이든이란 대통령이 그걸 몰랐을까요? 예. 저는 다 한통속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그 분쟁이 가득한지를 이미 그 위정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완전히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서 탈레반이랑 좀 손잡고 뭔가 해보겠다. 예. 결국에는 이 시스템이요. 사단이 원하는 모습대로. 그 신천지에서 이렇게 돌아온 어떤 청년 인터뷰를 봤는데요.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하냐면요. 사단이 이 함정과 틀과 올무라는 것을 그에게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신천지를 멀리서만 봐도요. 내용만 들어도 야 저건 진짜 아닌데. 근데 그거를 막 믿음으로 심어버리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24시간 이만희 교주위를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아냐? 이거를 복음방에서 이만희 얘기도 안 하고 완전 각인시키고 그 다음 교육장에서 완전히 시험을 통해서 얘를 인정합니다. 너야말로 믿음의 사람. 14만 4천의 들은 너야말로 제자야. 그 결국에는 완전 목숨 걸고 가정 다 해체되고 자기가 다니던 학교, 직장 다 때려치게 만들고 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너 제자야. 어떤 사람 어떤 청년이 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신천지를 그만두겠다 하고서 나왔는데요. 그 다음날 길거리에서 너 말씀 그만둔 거 후회하게 될 거야. 이걸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세 명이 얘기하더래. 다 신천지가 심어놓은 거죠. 길거리에 다 숨어서 있다가 그것도 그 사람 이상형인 여자들만 딱 골라가지고. 눈이 갈 수밖에 없게 만든 다음에 그 얘기를 계속 들어요. 완벽하죠. 이 사람의 취향과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서요. 여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 청년들은 빠져나왔다고 저렇게 인터뷰했지만 못 빠져나온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비대면 대면으로 모여서 지금도 기도하고 24시간 여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주팔자 운명 아래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이미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의 허우대를 보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정복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정복하게 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의 여정이란 말은 언약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직 언약이 아니면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한 그들이 갖춘 것 딱 하나예요. 성막 중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장막과 회막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구름기둥, 볼기둥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체험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뭐 나라의 기틀을 갖췄습니까? 조직이 갖춰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군사 활동을 했습니까? 지금 하루하루 만나 매출하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군사훈련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저들을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자다. 너희가 지금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고백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자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오직 말씀으로 각인합니다. 말씀에만 귀 기울입니다. 목동이고 포로고 가장 외롭고 죽음의 순간에 또 엄청난 우상 숭배를 강요받는 굉장히 힘든 위기의 순간 다 필요 없는 게 왜 그러냐? 다 문제되지 않는 건 내게는 각인만 필요해. 말씀 각인만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안 흔들린 게 아니라 지금 뭐가 더 중요한지를 깨달은 겁니다.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생명의 여정을 위하여 내가 믿음 고백하고 말씀 각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예배의 자리를 놓칠 수 없었던 이유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기도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죠. 하나님과의 소통에 생을 걸었습니다. 왜냐? 생명을 걸만한 가치를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그 각인이 내게 있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말씀의 뿌리 내린 것,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요. 최우선순위. 절대 우선순위로 두고 거기에 바울도 보십시오. 전도에 엄청난 응답도를 두고 막 이것저것 막 들쑤시고 한 게 아니라 기도처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게 그가 했던 전도의 모든 모습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셨거든요. 그가 열심히 전략을 짜고 막 그 제자들이랑 막 어떻게 전도하고 여기 들어가고 분석을 하고 사실 그게 아니라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요. 분명한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뿌리만 안 내려도 우리가 그 현장에 설 수 없는 거 사단이 있다고 알거든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완전하지만 그 완전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너질 걸 사단이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어떤 우리 청년과 대화 나눴지만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여지면 안 돼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누가 어떻더라 또 상황이 어떻더라, 거기에 내 감정 생각 막 흔들리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나를 틈타는 것이 있다면 결박하셔야 돼요. 전도의 체질 되는 겁니다. 전도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 정탐꾼들이 그랬던 것처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예비하셨고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육신의 눈으로 다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눈으로 다 보게 하셨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다 듣게 하셨잖아요. 확인했다는 건 증거를 가졌다는 것이고 증거를 가진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의 체질은 열심히 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정복자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정탐꾼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지금 뭐 백신을 뭐 맞아도 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치료제가 나와야 끝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치료제 나오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지고 복구했던 거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삶을 두고 막 아둥바둥 있는 거 그리스도면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니까 계속 우리 삶에 매여 있는 겁니다.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계속 틀린 여정을 걸어가려고 막 하잖아요. 결론입니다. 원래 주신 것을 우리는 되찾을 뿐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탈환하는 겁니다. 다시 내 땅을 돌려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미 정복하고 그곳에서 거주했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다 뺏긴 겁니다. 430년 동안. 그거 다시 되찾는 거거든요. 그걸 알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신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한을 갖지 않았을까요? 저 땅 내 땅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니까요.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사단이 뺏어갔어요. 이가 갈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업의 현장, 여러분 산업, 여러분 경제, 여러분 후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사단이 뺏어갔어요. 여러분 이해가 갈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전도자로 아직도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 두고 형들이 네가 왜 왔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왜 내가 이유가 없습니까? 내가 전도자인데, 내가 믿음 가진 정복자인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복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복한 게 행복한 겁니까? 내 만족을 따라서 행복하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행복의 실체는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24시간 기억할 수 있는 상태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가 웃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막 기분이 업돼 있지 않아도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게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것과 같이 당연한 거죠. 그걸 빼앗겼다니까요. 여러분의 진짜 참된 행복을 빼앗겼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찾냐? 언약과 그 언약을 따라 움직이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초월적인 응답. 근데 예배와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각인뿌리 체질 DNA가 바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DNA를 탑재한 후대들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후대들이요, 단 몇 명이라도 현장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초월적 DNA를 허락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더 견고한 초월적 DNA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온전한 각인 뿌리 체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굉장히 막 스펙타클한 여리고 성이 막 무너지고 아이 성이 막 무너지고 그런 사운드 같지만 조용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하는 여호수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답들 그런 과정들입니다. 조용히 예배하고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고 이 영적인 아주 잠잠한 일들이요. 그 엄청난 일들을 다 이룬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의 마지막 정탐꾼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심을 확인하는 절대 응답의 주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